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아, 요즘 내가 길을 잃은 것 같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조차도 때로는 길을 잃은 것 같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아마 여러분들도 아, 요즘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은, 어쩌면 내삶 가운데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 내가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제가 어제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60대 되신 분들한테, 이제 환갑이 되신 분들한테 요즘 몸 어떠세요? 그러니까 50대랑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뭔가 우리 육신이 쇠잔해져서 흔들리는 건가 생각하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진짜 흔들리는 이유는 육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기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가 흐려지면 신앙은 금방 감정만 남습니다. 신앙은 금방 습관만 남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나쁘고 습관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가 와서 기분이 나쁘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그저 습관만 남는다는 건 뭐냐? 자리만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채우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동은 없고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기준이 생기면 감정과 습관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짧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3년 동안 저희가 큐티를 하는데, 이 유다서 3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본문입니다. 토요일이나 주일날 걸리면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현재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세 가지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 받은 자다라고 복음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을 뻗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버틸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여기서 사랑을 얻었다라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속의 선언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잘했을 때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죠? 강아지 키우시는 성도님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두 마리도 키우시고 고양이까지 5마리 키우시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강아지 키우는 걸 보면 빵야 하고 딱 쓰러지면 간식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때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빵야 하면 내가 쓰러지면 간식 하나 주시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은 관계, 우리는 간식 하나 받아 먹으려고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이미 자녀된 관계입니다. 잘했을 때만 주어지는 어떤 보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후에 사랑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제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라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고백할 때도 있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아버지 안에서 사랑받는 자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을 기반으로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늘 자기관리밖에 안 돼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사랑으로 시작하면 그 신앙은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지 벌을 주고 간식을 받기 위해서 재롱을 떠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첫 기준이죠. 유다는 너희가 지켜라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를 먼저 말합니다. 이 지키심은 단지 어떤 위험에서 보존해 준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지키신다. 그러니까 겨우 뭐 구원을 해놓고 그냥 방치해놓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알아서 살아,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 저는 2절을 읽으면서 엄청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우리는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지켜야 할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단번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 그 단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깨어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힘써 싸워야 된다. 진리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공격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목양의 긴급성입니다. 그러니까 양떼들이 이단의 공격, 거짓 복음의 공격에 처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양떼를, 어린 양을 살리기 위해서 긴급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긴급성, 목양의 긴급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을 지키는 거죠. 진리를 지키는 것은 사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진리를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이 거짓된 자들, 특별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몇 사람 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된 자들이 들어올 때 소리치며 문을 두들기며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조용히 은근히 들어오는 것이죠. 아마 교회 안에도 그런 이단 세력들은 조용히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단 대책 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단 대책 위원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단 전문가를 1년에 한 번씩 꼭 처빙해가지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숨어있는 이단들이 경각심을 일으켜서 주변의 사람들 꼬드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몰래 강사를 초빙해서 일부러 그 다음 주에 있는 본문을 오픈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으로 예정되어 있다가 중간에 바꿨습니다. 왜냐면 안 바꾸면 이단 설교한다 그러면 이단들이 그날을 안 와요. 안 듣습니다. 근데 들어야 경각심을 일으켜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포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꼭 이단 전문가를 모셔서 설교를 듣곤 했거든요. 그만큼 이단들은 거짓으로 우리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없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요.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은혜를 방종으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면서 야, 하나님 너의 죄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오늘 타락해도 돼. 오늘 범죄하면서 살아도 돼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만드는 면허증을 주는 겁니다. 야, 죄인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친구인지 나쁜 신앙의 친구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 사람의 조언이 나를 거룩함으로 이끄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나를 더 죄인으로 이끄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그 사람의 조언대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더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또 5절과 7절을 보시면요. 5절에서는 이 어떤 거짓 사람들의 과거의 구약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들은 체험을 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구원의 경험, 어쩌면 어떤 체험만이 우리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을 봤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계가 있었는데 그 경계를 이탈하여서 하나님께서 벌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인데요. 이들이 음욕에 사로잡혀서 다른 도시까지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경우에 철저하게 다 심판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복음을 훼손하는 왜곡에는 절대로 그저 넘어가지 않는다.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짓이 남기는 열매는 무엇인가가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8절부터 10절은 이들이 교만입니다. 교만하여서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권위자들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가장 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를 욕하게 만듭니다. 야, 너네 교회 지도자들 이상하지 않아? 너네 교회 지도자들 이상한 너에게 요구하지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던 그러면서 같이 교회를 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허무는 역할들을 하는 게 거짓된 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3절은 욕망입니다. 욕망.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새 인물이 나오는데 가인입니다. 가인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었고요. 발람은 누구죠? 이 발락 왕에게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저주는 하지 않지만 대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꼬드겨 결국 물질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 자손들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뒤엎어버립니다. 반역을 일으키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거짓된 복음의 열매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들은 원망하고 불만 가운데 정욕대로 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첨함이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교회가 부정적이 되고 교회가 불만이 많아지고 교회가 원망하게 되는 것, 그 거짓된 자들의 가장 많은 열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보다 원망이 많아지고, 소망보다 불평이 커지고, 진리보다 사람의 눈치가 많아지는 것. 그러면 결국 공동체는 허물어지게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적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이 진리를 지키는 입술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공기를 흐리는 입술인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서는 너무나 짧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한 문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키시는 은혜가 있고 지켜야 할 진리가 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버텨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 안에서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붙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느슨한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도 흔들려야 되겠다, 혹은 흔들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어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워라. 그냥 싸우는 게 아닙니다. 힘써 싸워라. 여기서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겠죠. 내 안에 스며드는 가짜 은혜와의 싸움입니다. 죄를 가볍게 만드는 위로, 원망과 불평을 영성처럼 포장하는 분위기,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내 욕망이 주인이 되는 삶,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힘써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